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도서와 구약 에스더기입니다.
3장. 그대는 교우들을 깨우쳐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아무도 헐뜯지 말며 다투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게 하여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길로 빠졌었다. 그리고 온갖 욕망과 쾌락의 종으로 매여 살기도 하였다. 우리는 악한 마음과 시기심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진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대는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가르쳐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온 마음을 쏟게 하여라.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말다툼이나 족보에 관한 이야기나 논쟁이나 율법에 관한 싸움은 피하여라. 이런 것들은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번 타일러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까지는 타일러라. 그 뒤로는 아는 채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비뚤어지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대에게 보내는 대로 그대는 서둘러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였다. 법률과 세나와 아폴로가 여행하는 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어라. 우리 교우들도 선한 일에 힘을 써서 남을 위하여 날마다 쓸 것을 마련해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더기 제사장. 모르도개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배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배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신하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도개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도개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배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도개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개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절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계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집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전하니 모르드개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신하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율법주의적인 실천편에서도 앞장에서까지 다분히 이론적이었다면 이 6장을 시작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성도 간의 부조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체 간의 원활한 교제는 교회의 생명의 문제로 교회의 바탕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야말로 죄와 세상을 맞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령의 사람들의 보다 실제적인 형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형제 허물까지도 서로 나눠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결을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각자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서 끝나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짐을 나눠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떤 힘겨움이든지 나눠져서 무게를 서로 분산하는 것이 교회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간이라고 할 때 힘겨운 짐을 나눠질 수 있다면 기쁨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체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죄진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첫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거론하면서 늘 또 다른 편에서는 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교회에 여전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대로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쩌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만이라는 사실에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육체와 성령의 일로 율법이나 할례의 복음과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구별하여 일깨우려던 바울은 홀연히 갈라디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권면과 지침을 주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할 때 한 지체의 범죄에서 같은 지체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스스로의 범죄는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같은 교회 내의 죄도 함께 나눠줘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시작이 형제들아 라는 애칭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각별한 호칭은 여러 군데에서 봐온 바입니다. 그럼에도 범죄의 문제를 두고 이런 다정한 명칭은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미끄러지다, 옆으로 떨어지다의 의미로서 고의적이기보다는 부주의로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인도 범죄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되는 경우를 율법에서부터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 그리고 5장 4절 하반절입니다. 결국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허물은 면하지 못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드러난 죄조차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1절 중간에 했는데 결국 신령한 사람이 그러한 죄를 바로잡는데 여기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요 산상복원의 세 번째 복의 항목이었던 온유한 심령, 즉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성령의 방법,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처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죄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 은혜의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의 죄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영적인 것에 비유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처럼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 상반절에 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나 분량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짐을 서로 지라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억울한 고난을 받는 데 대한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짐을 지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 하반절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역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이겠지만 처음 말씀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세상에서도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신앙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사람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면 한 사람의 죄라도 용서받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바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체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붙여지는 당부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3절인데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신약성경의 이러한 자세는 더러 경계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직접적인 표현은 교만이고 믿음 속에서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는데 스스로는 모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서 스스로 속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범죄의 처리에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가까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더불어 접근해 보면 다른 지체의 짐을 나눠지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부분이라면 서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함께 져주고 생명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일을 살피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은 앞에서 당부한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쁜 뜻은 역시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하면서 전체 속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4절 상반절인데 여기서 살피라는 말이 우리말의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재련소에서 광물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가려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이 신앙에 있어서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여기 당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먼저는 내가 해야 할 교회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나 복음 증거 속에서 유익이 되는가를 헤아릴 정도라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판단과 역할이 제대로 될 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4절 하반절에 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5절인데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놓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짐은 각각 다른 낱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의 짐은 바로스,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의미하고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것을 의미한다면 죄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5절의 짐, 포르티온, 상징적으로 과업, 업무 같은 것인데 의무와 역할을 의미하는 데서 서로 함께 져주어야 하는 공동체적인 의무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과제만 잘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남은 여력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다른 시험이나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다른 지체들의 그것을 함께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니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존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 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판 이후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